눈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밤이 깊을수록 별들은 빛나고 슬픔이 깊을수록 신은 더 가까이에 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요. 단풍은 네. 빨갛게 물들었다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만추죠. 만추가 예.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네.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더 으스스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네요.
네. 자, 고전 읽기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뮤지컬 셜록 홈즈의 성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읽기의 두 번째 공개 특강이 열리네요. 삼국유사 전문가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 우리 문화의 보고 또 삼국유사를 좀 더 깊숙이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11월 8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국제문화대학에서 진행될 공개 특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할게요. 알버트 하먼드입니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어둡고 무겁고 그리고 음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번 만나야 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 우리는 그 철학적 무게를 견디며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작품 죄와 벌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러시아를 연상하게 되면은 저는 그 모피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 추워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춥죠. 또, 엄청 예. 춥죠.
광활한 네. 벌판에서 코가 좀 빨개져가지고 추위에 달달달달 떠는 사람들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문학도 러시아다운 색깔이 있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러시아의 근대 문학 이전에도 이제 키예프 시대 18세기 고전주의가 있었지만 19세기로 들어오면서 고골에 의해서 러시아 문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골의 외투 속에서 러시아 문학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죠. 그러나 역시 러시아 문학이 세계적인 위치를 장악하게 되는 데는 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주 그 이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예.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있었기에 러시아 민족은 이 인류상에서 쓸 자리를 갖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위대한 문학가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죠.
그럼 네.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비했다면은 톨스토이도 있잖아요, 선생님.
톨스토이 대단하죠. 예. 이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네, 색깔이 다릅니다. 예. 물론 대단한 문호지만 동시에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지 않았던 인생의 그 이 무게가 이제 대단해요. 이 사람은 이제 개혁가이면서 사상가이고 혁명가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귀족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대단한 문인으로서 자랐지만
네.
이 사람은 혁명가와 개혁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톨스토이 역시 하나의 욕망과 또 청교적인 부분에서 양극단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의 인생으로서의 궤적은 베스트셀러였고 고전 중에 고전이었다고 할 만큼 이제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죠.
네, 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는 정말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퀴즈를 내주고 넘어갈게요. 도스토옙스키와 좀 친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죄와 벌을 함께하고 있는데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 니코프가 죽인 노파는 무슨 일을 하는 노파일까요? 노파의 직업을 묻는 겁니다. 보기 1번 전당포 주인, 2번 여관 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헤드폰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스콜리 니코프가 노파를 죽였어요. 근데 노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전당포 주인, 2번 여관 주인.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는 저희가 라스콜리 니코프가 노파 알료나 아비노브나를 찾아가서 시계를 맡기면서 자기가 계획한 그것들을 사전 점검을 쫙 하고 옵니다. 예. 근데 그 위험한 계획을 오늘은 실행에 옮기려고 다시 한번 노파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그는 곧 노파 집 앞에 서서 동정을 살폈다. 심장의 빠른 고동 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30초쯤 기다려보다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그러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노파가 워낙 의심이 많은 데다 지금은 혼자 있기 때문인 듯했다. 그는 문에 귀를 댔다. 지나치게 예민해진 탓일까?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와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노파 역시 문 안쪽에서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댄 채 바깥의 움직임을 살피는 모양이었다. 그는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크게 움직여 기척을 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인종을 울렸다. 드디어 빗장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빠끔히 열렸다. 날카로우면서도 미심쩍어하는 기색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밖에 사람이 없어서 노파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자신의 차림새가 노파의 의심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파가 닫아 걸지 못하도록 문을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손잡이를 꼭 쥐고 있던 노파를 계단 앞까지 끌어낼 뻔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스라치게 놀란 노파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짐짓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물건을 가져왔어요. 저기 밝은 쪽에서 그쪽으로 가서 보시는 게 좋겠군요. 그는 노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뒤쫓아오면서 묻기 시작했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죠? 당신 누구요?
죄송합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일전에 약속드린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노파는 물건을 힐끗 본 뒤 다시 불청객을 노려보았다. 의심에 찬 눈초리였다.
왜 그렇게 보세요? 마음에 들면 전당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불쾌한 기색으로 단호하게 내뱉은 그의 말투가 그녀를 안심시킨 것이다.
아이, 참 젊은이가 성급하기는. 이게 뭐예요?
은으로 만든 담뱃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파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색이 나빠요? 손까지 떨고. 감기라도 든 거요?
열이 좀 있어서요.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의 말투는 사실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노파가 물건을 집어들었다.
아이고, 은 같지는 않은데. 아유, 어지간히도 꽁꽁 묶었군.
노파는 끈을 풀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창 쪽으로 돌아섰다. 바야흐로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등지고 있었다. 그는 외투 단추를 긁고 고리에서 도끼를 빼냈다. 하지만 아직 꺼내들지는 못하고 오른손으로 붙들고만 있었다. 손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다. 자칫 도끼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다.
어쩜 이렇게 꽁꽁 묶어놓았다.
노파가 짜증스레 내뱉으며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두 손으로 도끼를 빼들어 노파의 머리를 내려쳤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언제부터 이 노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죄와벌은 한 2주 정도에 걸려 있어 진행이 됩니다.
예.
굉장히 긴 소설인데,
네.
근데 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물론 이 노파를 죽이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이 소설에서는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첫째 날과 둘째 날부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원한이 있어서 노파를 죽이려고요?
아무 원한 없어요.
아무 원한 없이 살인을 계획해요?
법대생인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우선 인류를 둘로 나눠요. 나폴레옹과와 이과. 이과라고
예.
하는 건 이 있죠. 이 사람 몸에 기생하는 이.
예.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에 속해 있는 비범한 인물들은 선악을 초월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언제나 이런 그 새로운 윤리,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인, 뭐 방화, 파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도 정당화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는요?
이는 기존의 이 질서에 벌벌 떨면서 쫓아가는 이런 이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노파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가장 비루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간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에 자기도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노파라 그러면 이 노파를 죽이는 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타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실행한 거예요. 감행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우 이성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네.
아주 이상한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이런 그 영웅주의의 인물이기도 하고 이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는 사전에 죽일 계획을 했어요.
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라스콜리니코프가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발적으로.
예. 의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라스콜리니코프도 당황을 했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백운철님 부탁드립니다.
사내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에이 참 늙어빠진 마귀알몸 알료나 이바노브나. 어허 절세 미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당장 문 열지 못해? 진장 벌써 자는 건가?
그는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을 눌러댔다. 그때였다. 다른 사람이 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코우 씨.
뒤에 온 사람이 쾌활하게 인사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았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글쎄, 이거 어찌게 된 일인지. 내 문을 부숴버릴 뻔했어. 그런데 나를 아시오?
엊그제요. 간부리 뉴스에서 내기 당구 칠 때 나한테 계속 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지.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군. 노파가 어딜 간 거죠?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나도 마찬가지요.
돈을 좀 융통해볼까 해서 왔는데. 아, 참. 나
젊은 사람이 중얼거렸다.
했었구만. 자자자, 돌아갑시다.
아, 잠깐만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외쳤다.
이것 보세요. 잡아당기면 문이 덜컥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요?
이건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
둘 다 밖에 나갔다면은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웠을 테니까 빗장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빗장 소리가 들리죠? 예? 예. 이거는 안에서 잠근 걸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 문을 왜 안 열어주는 걸까요?
고우가 다시 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경비원을 불러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왜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 버린 뒤 혼자 남은 고은은 다시 초인종을 울려댔다. 열쇠 구멍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안쪽 구멍에 열쇠가 꽂혀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꼿꼿이 선 채로 도끼를 꽉 걸어주었다. 너무 긴장해서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누구 하나 얼씬되지 않자 코우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아우, 참, 치기랄.
그는 조미수신 나머지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제 어쩌지? 라스콜리니코프는 빗장을 풀고 슬그머니 문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거기서 좀 못해!
벼랑간 고함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아래층 복도로 뛰어나와 구르듯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누군가가 목이 터져라 악을 써댔다.
드미트리야! 드미트리! 나쁜 놈! 두고 보자고!
주위가 다시 고요해지는가 싶더니 몇몇 사람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까 들었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아, 그 사람들이다.
그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지금 라스콜리니코프와 젊은 남자가 낀 무리는 겨우 한 층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아찔한 순간 뜻밖에도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 페인트 칠하는 일꾼들이 있던 계단 오른쪽 방문이 열린 채로 비어있었다. 좀 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일꾼이었던 모양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찰나 사람들이 계단에 막 올라섰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4층으로 올라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이 지나가자마자 조심스레 그곳을 빠져나왔다. 기진맥진한 나머지 간신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사람 많이 취했구먼.
누군가 던지는 말을 뒤로 하고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집에 도착해서 대문에 들어섰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도끼가 떠올랐다.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도끼를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했다. 너무 지친 탓에 지금 갖다 놓는 것보다 나중에 기회를 틈타 마당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다행히도 경비실 문은 열려 있었고 경비원은 자리에 없었다. 그는 도끼를 원래 있던 장작개비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떠돌아다녔지만 그 어떤 생각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면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살인하고 그 현장을 뛰어나오면서 그 정신없는 과정.
들킬 뻔한.
예, 막 두근두근. 본인이 저질러 놓고도 막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선생님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그게 혼란이 온 것 같아요.
혼란이 오죠. 예.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전에는 버러지다. 죽여야겠다. 예. 그게 인류를 위한 방법이다. 내가 그 일을 감행하겠다. 나는 영웅이다. 나는 나폴레옹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행을 했는데 자기의 신경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점점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가책과 네. 당황과 혼란과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이 혼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네.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요.
그러면, 안 죽었다고?
네.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또 제2의 도스토옙스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히구시가 이제 그걸 한번 써보지. 안 죽었다 이거. 그러면.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 니코프가 죽인 노파는 무엇을 하는 노파일까요? 1번 전당포 주인, 2번 여관 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헤드폰을 보내드릴게요.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리 니코프가 죽인 노파는 무엇을 하는 노파일까요? 보기 1번 전당포 주인, 2번 여관 주인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봅니다. 심수봉이에요.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리 니코프는 지금 너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살인 직후에 하는 행동을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네.
그 살인 직후에 하는 행동들은 억지로 침착하게 지금 이제 원상복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행 직후에 우선 침착하게 도끼를 경비실을 통해서 이 장작더미 위에다 도로 갖다 놓죠.
네.
그리고 훔쳐온 물건들은 일단 벽장에 숨깁니다. 피 묻은 양발도 감춥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를 남기지 않는 어떤 그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죠. 그러나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신경 체계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혼란스럽겠죠. 자, 이러고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큰일 났네.
그렇다면은 벌써 경찰 측에서는 이 살인을 다 살인의 범인이 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뭐 그 러시아 경찰이 뭐 세계 최고의 경찰이
그래요.
일부도 안 끝났는데 지금.
라스콜리 니코프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소장님,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저는 몹시 가난한 학생입니다. 병까지 앓고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제 가족이 곧 돈을 보내올 겁니다. 그때 꼭 갚겠습니다. 방세가 넉 달째 밀렸으나 주인 아주머니도 속수무책이었겠죠. 그렇지만 제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당장 돈을 갚겠습니까?
딱한 일이지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관 자묘 토프가 주의를 주었다. 물론 그렇죠. 그래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집에서 3년이 넘게 살았어요. 심지어 주인집 딸과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빌려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약혼녀가 1년 전 티푸스로 갑작스레 죽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도 저는 그 집에 남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150루블에 대한 차용 증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절 고소하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딱딱하게 말을 끊었다.
자, 어서 싸요.
사무관이 말했다. 뭘 쓰란 말입니까? 사무관이 라스콜린코프에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답변 양식을 불러주며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지금 당장은 지불하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돈이 생기면 지불하겠음. 지불을 마칠 때까지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겠음. 소유 재산을 은닉하지 않겠음. 또... 에? 에? 아니,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군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습니까?
사무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예, 좀 어지러워서. 계속 불러주십시오.
이제 서명만 하면 됩니다.
자묘토프는 서류를 접수하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양 팔꿈치를 책상에 댄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꼭 머리 한가운데에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았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어제의 일을 죄다 자백하고 벽지 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니코진포 비치와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심각한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온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 두 사람 다 무죄야.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면 왜 경비원을 불러왔겠나? 좀 더 생각을 해봐.
그래도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는 빗장이 걸려 있었다더니 3분 뒤에 다시 가보니 문이 열려있더라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요?
바로 그게 문제야. 살인자가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숨어 있었을 거라고. 코가 그 자리를 똑똑히 지키고 있었더라면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을 거야. 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인은 방에서 빠져나간 거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히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곧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군가가 부축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픕니까?
니코진 포미츠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병을 앓은 지는 오래됐나요?
일리아 페트로비치도 질문을 퍼부었다.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간신히 대답했다.
어제는 외출하지 않았어?
했습니다.
아픈데도?
네, 아픈데도요.
몇 시쯤 나갔죠?
저녁 8시 넘어서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도 되겠어?
그냥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간단 명료하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창백한 표정이었지만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 청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 자네는 왜 이런 청년을...
니코진 포미츠가 부하에게 나무라는 투로 말하자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밖으로 나왔다. 그가 나오자마자 방 안에서는 열띤 대화가 시작됐다. 특히 니코진 포미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수색! 가택 수색이다. 이제 수색을 할 거야.
서둘러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쁜 놈들, 나를 의심하는구나.
공포가 다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파의 살인사건의 범인을 사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를 지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자기 발이 이제 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살인을 계획하기 전에 자기는 나폴레옹과
예.
그 무딘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고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행하고 보니 전혀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닌 거죠.
네.
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지목하고 있는 것 같고 졸도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병이 네. 났어요.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저 라스콜리니코프가
법대생이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을 이 살인자로 설정을 했을까요?
아주 이상적인 이제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극단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 이제 러시아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우선 이 죄아벌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해는 1860년 중반입니다. 그때 네. 쓰여진 그 이제 그 장편 소설인데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46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때 한 5년 전쯤에 러시아의 농노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농노로 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도시로 흘러나오면서 빈민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재정 러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척간도에 서 있게 되고, 곳곳에서 이 지주에 대한 살해 이런 압박들이 생겨나고, 실질적으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도 농노에 의해서 살해됐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이 농민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생각, 정의에 대한 생각, 그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식들이 막 자라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법대생은 거기에서 이제 사회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의 대의를 위해서 비범한 일을 하겠다. 근데 이제 막상 사람 하나를 죽여놓으니까 그러면 그 개인은 죽어도 좋단 말이냐. 그리고 나는 이 살인자로서 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혼동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법대생 지식인을 살인마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다.
그렇죠. 아주 창백하고
예.
그 대의를 위한 살인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들 고전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찰서에 다녀온 라스콜리니코프. 이 나오면서 뒤통수에서 가택 수색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더 두근거리겠죠. 그러면 자신이 물건을 숨겨놓은 벽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러고 증거를 완벽하게 자기는 없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인 라주미인을 찾아갑니다.
라주미인은 친구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나보다 훨씬 형편없어 보이는구만. 대단한 행색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라주미인은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 말을 짚어보려 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뿌리쳤다. 그만둬. 내가 온 건 가정교사 자리를 놓쳐서야. 혹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뭐 그런 건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스콜리니코프는 횡설수설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려고 했다. 이봐, 그렇게 갈 거면 왜 온 거야? 정말 서운하게 왜 그래? 이대로는 못 보내.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여길 찾은 건 네가 누구보다 현명하고 친절해서야.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막 깨달았어. 나 그냥 내버려 둬. 잠깐만, 넌 꼭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나도 가정교사 자리는 없어. 대신 헤르비 모프라는 출판업자한테서 일을 얻었어. 자연과학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이지. 내가 독일어 번역을 맡기로 했어. 장당 6루블을 받기로 하고 두 장 반을 맡았으니까 모두 15루블이야. 6루블을 값을 받아뒀지. 네가 두 번째 장을 번역해보는 거 어때? 여기 3루블 가져가. 나중에 번역이 끝나면은 3루블 더 줄게. 아, 널 동정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철자법이 서툰데다 독일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스콜리니코프는 독일어 원서와 3루블을 손에 들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곧 돌아와서 돈과 책을 라주미인의 책상에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말 어디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주미인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필요 없어, 번역 따위. 라스콜리니코프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의 등에 대고 라주미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벌써 거리로 나와 있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마차에 치일 뻔했다. 그러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멀어져가는 마차를 노려보고 있는 그에게 딸을 데리고 나온 중년 부인이 20코페이카짜리 동전을 쥐어주었다. 그의 행색을 보고 거지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동전을 쥐고 열 걸음쯤 걷다가 문득 네바 강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강물은 보기 드물게 청록색을 띄었다. 성당의 둥근 지붕은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날씨가 더없이 맑아서 지붕의 세세한 장식까지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였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걸음을 멈춘 곳은 대학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는 종종 그곳에 서서 아름다운 전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그때마다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오늘 우연히도 익숙한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이제 다시는 예전에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사상, 아름다운 풍경들을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손에 쥔 동전을 물속에 던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헤아려 보니 6시간 동안 거리를 쏘다닌 셈이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외투를 뒤집어 쓰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즈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다시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순식간에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소파에 쓰러지듯 엎어졌지만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에 휩싸인 채로 30분은 더 누워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밝은 불빛이 그의 방 안으로 쏟아졌다. 나스타샤였다. 양초와 수풀을 가지고 왔다. 나스타샤, 주인 아주머니가 왜 얻어맞았지? 나스타샤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대꾸했다.
누가 주인 아주머니를 때려요?
어, 조금 전에 말이야. 경찰서 부서장인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아주머니를 때렸잖아. 왜 그런 거야? 어?
나스타샤는 잠자코 그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다.
나스타샤, 왜 말이 없지?
피 때문일 거예요.
피? 피라니?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비틀거렸다.
아무도 주인 아주머니를 때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헛소리를 하는 거는 몸속에서 피가 끓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환청이 들린대요.
물 좀 줘, 나스타샤.
잠시 뒤 그녀가 하얀 도자기 컵에 물을 담아 돌아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 난 뒤 그만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빨리 몸을 회복하지 못하네요. 예. 그 정도로 본인이 저지르고 나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굉장히 막 그렇죠? 요동을 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토탈 에필로그를 빼고 네. 6부작인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1부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네. 사건다운 사건은 지금 딱 하나 노파를 죽인 것밖에 없는데 2부부터 6부까지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심리 속으로 계속 파고드는 이런 소설이죠.
심리학 책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심리학 책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현대문학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백운철 씨 낭독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라주미힌.
아, 예. 이 책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인물이 이제 이 인물이.
그렇더라고요. 예.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 제대로 바뀐 네. 인물 중에 한 분, 한 사람이죠. 네네. 그 외에는 다 이상해요.
자, 오늘 죄와벌 함께 했는데요. 죄와벌의 앞부분을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적 무게가 있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죄와벌 내일도 이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
나는 아버지의 암살범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법에 따라 충실히 복수했다. 또 나중에 몇 명의 암살범이 일으킨 반란을 두 번씩이나 진압했다.
기원전 44년 독재를 꿈꾸던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추종자들까지 대략 60명 정도가 이 암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양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암살자들을 모두 사면한다는 법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권력을 확실하게 차지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재판 절차를 비롯한 모든 법적 규정을 조롱하면서 암살자들에게 복수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독재자를 처단한 이들을 사면한 것도 결국은 나중에 그들의 목숨을 아사간 것도 당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란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인가,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요동치고 그리고 한계를 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때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입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푸른숲 주니어에서 죄와 벌,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숙명아트센터 시어터 S에서 시즌 1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뮤지컬 셜록 홈즈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인 노파의 직업은 전당포 주인이었죠.
예, 전당포 주인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 전당포 주인 맞추신 분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헤드폰 보내드릴게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약속된 시간이. 오늘도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끝곡으로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들으실 겁니다. 운철님.
네.
오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